말씀까지 신약 성경 14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제일 첫 번째로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냐 물어보아도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 맞죠? 네. 제 목소리에 맞다면은 저기 우리 송장로님 목소리 같은데 맞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남편을 다섯 명이나 두었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남편을 여섯 명이나 두었으니까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찌 그 여인의 인생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피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 남편도 또 끌고 가지 않을까? 피했을 것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의 속은 문드러져 있었을 겁니다. 홀로 되어서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대상자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물길을 얼어갈 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12시에 주변을 살피면서 나와야 했습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면은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죠. 바로 그러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딱 이 여인에게만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외로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먼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밝힌 이 예수님의 얼굴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인자했을지, 또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부드러웠을지,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충격도 받았겠죠. 태양은 그대로 정오에 그 볕을 내리쬐고 있었고 우물도 그대로이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내면 세계에는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속에 있는 것을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이 여인은 기억이 아마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28절과 29절을 볼 텐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오후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요. 오후 예배 시간 졸리워서 눈이 막 감긴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잠을 잘 틈이 없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자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물을 떠가는 것이죠. 이 여자는 물 긷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물동이 다시 챙겨서 물 떠서 갔겠죠. 그러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물 떠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죠.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 여인도 목적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목적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들어 온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부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험담을 하고 있고 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달려가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꺼려하던 사람들, 또 나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꺼려하십니까? 의외로 가족들을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복음이죠. 그걸 기쁘게 뛰어가서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냐고. 그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다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왕따였고 외톨이였고 사람들이 말 섞기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그동안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이 여인도 말도 하지 않았겠지만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이런 분 없습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말을 해도 안 될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말해도 안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이 남편이 아니다, 불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데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상종할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누구 나는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위력입니다. 신비롭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달려 나왔는데요, 이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면은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들겨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손들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2절입니다. 다 같이 눈을 떠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말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여인처럼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은이가 청년이 이제 1년간 인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올 겁니다.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나는 주님의 좋은 도구로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설득하고 자라나게 하고 싹이 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드립니다.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잡수시라는 말 많이 안 쓰는데 요즘에는요.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에겐 떡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내 관점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더니 누가 드렸지? 막 그럽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대화만 나누고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3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시작! 아멘. 내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계속해서 육의 양식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관점이 달라서, 내가 엉뚱한 것만 자꾸 보고 있어서, 그래서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알래스카에 일어났었고, 이 동남아 쪽에도 일어났었고, 또 화산이 또 폭발을 몇 군데에서 폭발을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두렵다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킨다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물질을 교회에서도 사용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관점. 예수님의 관심은 병들고 지치고 길을 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배가 부르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35절에서 36절인데요 이제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고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참된 양식을 먹여서 살려내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용해서 먹을까? 그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자살하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 요즘에 이렇게 부부관계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부부가 뛰어가서 이렇게 다리를 안고 목을 올려서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부 사이에 너무 갈등이 많아서 요즘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좀 이상한 소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 우리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목사를 싫어하면은, 목사를 되게 싫어한대요.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라 그러지 말고 상담사라고 그러고, 저기 비전관을 교회라 생각하지 말고 상담하는 장소라 생각을 하고 상담사 한번 만나보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분 이 땅이 괴로워서 그렇게 죽고 나면은 더 괴로운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것이 내 양식이라, 이걸 해야 내가 힘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나면은, 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이 땅에는 거의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가 8억 정도 되는데요. 8억 중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천주교가 10억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16억이 있습니다. 힌두교가 10억입니다. 불교가 4억 8천입니다. 다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 천지에 가득해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은 추수할 곡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곡식을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곳에 추수할 곡식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고 있죠.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뿌렸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동네에 달려가서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어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 그랬습니다. 전도의 긴급성을,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은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은 내일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지은이가 이제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인도로 1년간 가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함께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내일 꼭 지금 전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그 아이가 먼저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전도하는 거는 뒤로 밀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이때에 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의 긴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삭시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성도에게는 삭시 있다,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잠 깨시고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군가는 씨를 뿌립니다. 그다음 또 누군가는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미 뿌려놓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거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도 삭스를 받을 거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을 다 할 테니까 너는 숟가락만 얹으라는 것입니다. 지은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만은 이미 뿌려놓은, 많은 사람들이 뿌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얹는 것이죠.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그곳에서 돈을 법니다. 보람도 가지게 되겠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보내고 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을 다 보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으면 내가 젊었을 때에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안락한 생활했던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499장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499장입니다.